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2월 10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이 대선 D-9를 앞두고 여론조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언론사와 여론조사기관마다 편차가 적잖긴 합니다만 그래도 추세는 얼추 드러나는 듯합니다. 이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 전폭 지원을 선언하기 전 6.8%포인트까지 벌어졌던 박근혜 문재인 지지율 격차가 어제 오늘의 여론조사에선 평균 4%대로 좁혀졌습니다. 오마이뉴스와 리서치뷰의 조사에선 오히려 문재인 후보가 1%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자, 이 같은 추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 이후에 문재인 후보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같은 추세 때문에 12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표 여론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차가 살얼음판으로 좁혀질 경우에 문재인 후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란 이런 분석이 일반적이죠. 자, 대선 승리 가능성에 고무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고 투표율이 올라가면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의 경우 여전히 45 내지 48%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지지율이 최대치에 이른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대선은 9일이 아니라 3일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의 여론이 대선 판도를 가를 공산이 큰 것이죠. 기온은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졌지만 대선 열기는 점차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세계 110개 나라 164개 공관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된 제외 대통령 선거가 오늘 오후 5시에 종료가 됩니다. 이번 제외국민 투표에 신고 등록한 유권자 수는 추정 선거권자 223만 3,695명의 약 10%에 해당하는 22만 2,389명으로 지난 4.11 총선 때의 12만 3,571명에 비해서 약 80% 증가한 수치인데요.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선 제외국민 투표의 누적 투표율이 5일 차인 10일 59.4%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이런 추세라면 70%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대선 판도가 초박빙으로 간다면 이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유세에서 인파가 부풀려진 합성 사진이 인터넷에 유포가 돼서 논란이 일고 있죠. 이 원본 사진 공급처인 뉴스통신사 뉴스원은 우리는 원본 사진 외에 어떤 사진도 배포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히고 사진 조작 경위와 유포 경로를 추적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도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 측 안영환 대변인은 뉴스원에 이런 조작된 사진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알려준 이가 바로 우리 SNS팀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박근혜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사진을 조작한 인물을 1차적으로 확인했다면서 그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누리꾼은 특정 캠프와는 무관한 일반 누리꾼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경위가 어떻든 구설수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 메트로의 노조, 서울 지하철 노조가 내일 파업 돌입을 예고한 가운데 노사는 오늘 최종 협상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 노조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58세로 단축됐던 정년을 공무원 정년과 연동해서 다시 61세로 연장하기로 노사가 합의를 했는데 사측이 네 차례나 단체 협약을 맺었으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에 서울 메트로 측은 단체 협약엔 정년은 향후 공무원 정년 연장과 연동해 추진한다고 돼 있고 정년을 연장할 경우 인건비와 향후 5년간 약 1,300억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면서 노조의 주장에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것도 대선 후보가 답해야 하는 그런 사안일까요? 지금까지 털기 전 뉴스였습니다. 저희 이털남이 여럿이 함께 와와 손잡고 애청자 여러분에게 안경, 선글라스, 컨택트렌즈 할인권을 드립니다. 여럿이 함께 와는 민주시민과 골목상권을 연결해서 99%가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생겨난 회사입니다. 검색창에 여럿이 함께 와 또는 주소창에 waaa.co.kr을 적으세요. 여럿이 함께 와.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정치개혁을 위해, 새 정치를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문 후보를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네, 혹시 주위에 안철수가 사퇴해서 투표 안 하겠다고 하는 분 계시면 꼭 투표해달라고 전해주실 거죠? 네! 새로운 정치,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의 앞날을 결정하는 투표 꼭 참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만들 박근혜 정부는 지난 정부들의 실패를 결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을 국민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국민 행복이 제1과제인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정권교체, 새정치 국민연대가 출범했습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도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날 민주화를 이끈 세력은 물론 합리적 보수까지 함께해서 진보 보수 이념의 틀을 뛰어넘겠습니다. 오직 새정치와 민생만을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정파와 정당을 뛰어넘는 그룹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통합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전방위 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선 판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단골 손님 두 분이죠.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고진화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중권 동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오늘 여론조사가 쏟아졌습니다. 한 10군데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걸 다 일일이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그나저나 저희도 방송으로 분류가 돼서 뭐 조사 방법, 표본오차 다 공개를 해야 되나 여론조사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건 인용만 할 땐 괜찮잖아요.
아니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네. 아무튼 근데 저희는 정규방송 대접을 못 받고 있는 관계로.
그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좀 추세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평균 한 4 내지 4.5%포인트 정도로 격차가 좁혀진 게 일단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예외적인 게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하고 함께 어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47.1, 문재인 48.1 해서 문재인 후보가 1%포인트 차로 역전을 한 것으로 좀 나왔는데 참고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오마이뉴스의 조사는 100% 휴대전화 조사라는 점. 이걸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 채널A와 리서치앤리서치가 함께 조사한 게 있는데 6일부터 8일 동안, 3일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은 박근혜 43.6, 문재인 43.0. 0.6%포인트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언론의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한 4 내지 4.5%포인트 차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좀 일단 참고 삼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좀 이렇게 좀 쭉 전화를 돌렸더니 안철수 전 후보가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문재인 후보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선언하기 전 직전에 6개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해 본 결과 두 사람 간의 지지율 차가 6.8%포인트였다고 해요. 평균. 그랬는데 이게 지금 4 내지 4.5%포인트 정도로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추세는 좀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격차를 좁히고 있다. 문재인 후보의 상승세가 좀 그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지지율 격차는 물론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일정하게 아직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여기에서부터 좀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진화 전 의원님 이 추세 어떻게 그 바라보십니까?
예, 이제 안풍이 어디까지 불 거냐 하는 게 그동안 최고 관심사였는데 네. 일단 반전의 계기는 마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는 결국 추세인데 말 그대로 네. 추세가 박근혜 후보는 이제 올라갔다가 일단 밑으로 꺾이는 추세로 지금 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예. 그래서 이제 이 추세는 만들어졌고 이게 이제 반전의 계기는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지속될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게 이제 앞으로 과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철수 소위 부동층이라고 얘기되는 안철수가 사퇴함으로 생겼던 부동층은 제가 보기엔 돌아올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새누리당으로 완전히 갔던 표, 그 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이제 그게 돌아오면 역전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토론할 때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데 그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도하고 또 지역 표심. 그 다음에 특히 이제 20, 30대의 투표율. 이렇게 세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그 이 안철수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네.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전체적인 변화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중요하게는
이제 선거 구도는 좀 간명해졌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이제 어떤 A냐 B냐를 선택하는
네.
그 선택 지점의 어떤 내가 왜 저 문재인을 찍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확신이 온 것 같고요.
네.
문제는 그동안 결국은 이제 조금 텀이 있었음으로 해가지고 그 동요하던 분들이 이제 그 표심을 갖다 옮겼던 분들
네.
그분들이 다시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전의 계기는 마련됐는데
네.
아직까지 완전히 역전됐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오늘 토론 내일 실 토론회나
오늘이죠.
오늘이고요.
예, 예.
오늘 토론회나 또 향후에 이제 캠페인의 어떤 그 강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어떤 말 그대로 이제 안풍이 어느 정도까지 불 것이냐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 추세가 지속되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멈추느냐 하는 게 이제 결정될 것 같아요.
네. 진중국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 일단은 뭐 구도는 좀 잡혔죠. 문 안심 이 구도 대 이제 박근혜 이회창 이인재 그래서 이제 미래 대 과거
네.
이런 구도가 좀 잡혔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이건 국민연대 또는
네.
그 시민정부 구성이죠. 거국 내각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합 내각을 짜서 이제 시민정부 구성으로 간다라는 것들 이래 가지고 하나 좀 던져가지고 좀 구도가 좀 분명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부울경이라든지 서울에서 약간 지지율이 지금 돌아오는 것들이 보이고 뭐 투표율도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씨가 가세를 한다면 근데 뭐 생각보다 뭐 안풍이라는 게 뭐 크게 확 불거나 그럴 계제는 좀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좀 느슨하게 가는 것 같아 느슨한다라기보다 좀 천천히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돌아선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돌아오진 않거든요. 아주 조금씩 구도가 변화하는 건 보이는데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하고 아마도 한 일주일 정도 그 한 5일 정도 남았나요? 한 그 지지 선언한 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니까 한 3, 4일 정도 더 있어야지 이게 온전하게 반영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재인 후보의 싸움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안철수 후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까지지 뭐. 네.
자 한번 쪼개서 좀 미시적으로 좀 들어가보죠. 지금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부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이른바 박스권이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넓게 본다면 42에서 한 48%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이상은 돌파가 되지를 못하는. 박스권 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인데 어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거의 대부분이 43에서 47%를 왔다 갔다 해요.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진중권 교수도 언급을 하셨다시피 이회창, 이인재 이제 이른바 보수 인사들이 대결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박스권을 탈피하지 못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결국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의 맥시멈이냐. 아니면 여지가 더 있는 거냐. 일단 이걸 좀 먼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당 지지율에서 보면요. 네. 지금 정당 지지율이 새누리당이 40대 초반에서 네. 이제 딱 멈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이제 진전되지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이.
예. 예.
그런데 이제 결국 새누리당이 그 뭐 영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외연 확장의 어떤 효과를 못 거뒀다고 봐요. 이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박스권을 벗어나는 듯 하다가 이제 결국은 안풍이 불면서
다시 주저앉아 버렸죠.
네, 원래대로 이제 다시 또 돌아왔어요. 그리고 돌아온 폭도 상당히 좀 다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동아 뭐 리서치 앤 리서치
채널 A
예, 예, 거기 예. 조사에 의하면 43%로 떨어졌거든요. 43.6%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당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지금 결국 외연 확대를 하나도 못했다는 결과가 지금 오는 거고요.
예.
그동안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보수대연합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목표치가 지금 뭐 전혀 달성이 안 돼. 1%도 안 늘어나는 효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다른 조사에서는 조금 다른 뭐 모양을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예.
최근 어제 오늘 조사에서는 제가 보기엔 다시 그 박스권으로 주저앉았고 정당 지지율에서 큰 그 진전이 없고. 그러면 여태까지 한 뭐 한 두 달 걸쳐 가지고 뭐 호남에서 또 예전에 인사 올드보이들을 다시 영입하고 또 이회창이라든가 이인재 씨 이런 분들이 영입된 효과는 지금 거의 지금 전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페인에 지금 이게 이제 향후에도 새누리당의 가장 큰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그 어저께 문재인 후보가 이제 거국내각 국민정당 건설
네네.
이 부분을 표방을 하니까 결국은 뭐 이것은 나눠먹기도 하면서 국정쇄신회의라고 하는 또 그런
예예.
그 급조된트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지금 어떤 준비된 미래가 없어요. 결국 계속해서 자신들이 주장했던 이 보수대결집이라고 하는 틀에 다 엮여가지고 다른 부분들은 어떤 그 선거에서 실질적으로 표의 확장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예.
그러한 이제 전략들이 이제 구사가 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새누리당의 악점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기회인 거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앞으로 향후에 그 이 추세가 만약에 지금과 같이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이 이제 표의 확장성 못 가진다면 결국 문재인 후보의 이 반전의 추세가 지금 보면 사실은 그 많이 올라가지는 않거든요.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도.
네. 좀 약간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죠. 상당히 완만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인 것은 이제 새누리당이 이렇게 하나의 어떤 그 저지선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향후 구도에 이 뭐 캠페인의 어떤 그 모양이라든가 TV 토론이라든가 특히 그 젊은 표심을 이제 안철수 현상으로 나타났던 그 표심이 다시 재결집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그 문재인 후보에게는 기회 요인이 아직까지 몇 퍼센트를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기회원이 놓여 있다
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지금 고전호 전 의원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은 보수 대연합을 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금 맥시멈에 와 있는 상태가 아니냐. 그러니까 외연 확장력이 거의 이제 그 지금 바닥이 난 상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진중권 교수도 되게 진단이 비슷하십니까?
뭐 대충 다 비슷합니다. 네. 일단은 보수층 결집은 완성됐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똘똘 뭉쳐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뭐 유세 현장만 봐도 아시겠지만은 뭐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박근혜 후보 유세 현장을 딱 보게 되면 거의 다 그 노년층들로 그리고 좀 동원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빨간 잠바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에 반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쪽은 뭐 20대부터 뭐 노령층까지 이제 다양한 후보들 거기도 물론 동원된
아 그때 가셨죠?
예, 뭐 네. 노란 잠바 입고 동원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다수는 아니거든요. 대다수는 시민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상태고 그에 반해서 지금 그 진보층들 같은 경우 그 그러니까 보수층은 완전하게 지금 결집이 끝낸 상태거든요. 그런데 진보층은 지금 결집이 안 된 상태예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제 안철수 후보층 또는 중도층들이 여기 결집되지 않고 또 이렇게 사기도 좀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 주말부터 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문재인 후보 그 저기 유세 현장에도 저도 갔습니다만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웠고 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지 몰랐거든요. 그 추위에.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가는 곳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열기는 박근혜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는 보기 힘든 이런 열기들이 지금 있고 그다음에 뭐 SNS라든지 이런 데서 또 슬슬 이제 분위기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보층의 결집이라는 게 일단 상승세를 타긴 타지 않았습니까? 이게 계속 가고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는 더 이상 이제 모멘텀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유지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걸 얼마나 돌파해내느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만약에 그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진보 세력이 그러니까 결집을 속속 결집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 거의 지금 초박빙 양상을 보인다.
네.
이랬을 경우에 그 위기감을 느낀 보수 상향표가 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박근혜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 이것까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 근데 그 가능성은 있긴 있지만은.
예.
근데 이미 완성된 거 아닙니까?
거의
맥시멈을 좀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박빙으로 간다면 상황이 좀 달라지죠.
예.
이제 드라마틱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그 누가 힘을 받겠느냐라는 거죠 오히려.
네. 이게 이제 양 진영의 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보기엔 국민연대는 연합군이에요.
그렇죠.
연합군이고 예. 이제. 그 새누리당은 이제 새누리당 내로 다 그냥 편입돼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2차 대전 때 독일군하고 연합군의 싸움 비슷한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 그런데 연합군이 피한 적이 없어요. 그 싸움을 하다 보면 근데 이제 실수를 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보수 세력을 아무런 어떤 계획이나 이런 어떤 그 이벤트 없이 그냥 흡수해서 우리 세력이 엄청 크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뭐 정당이다 이제 이러한 것을 과시하는 용으로 이걸 썼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큰 실수라고 제가 보기엔 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그 보수 일방 세력하고 이제 국민연대 연합군의 이제 이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는 연합군은 사실은 이게 또 하나로 국민연대란 틀레로 다 묶이지도 않고 있어요. 이제 국민연대는 상징적으로 이제 구심이 되긴 하고 있지만
안철수 전 후보가 안 들어가 있죠.
일단 안철수 전 후보도 안 들어와 있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향후의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엔 이제 1대2 싸움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열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엔 요새 같이 뭐 이렇게 SNS 발달돼 있는 사회에서 열이라고 하면 굉장히 긴 시간이고요.
네.
이 캠페인이 향후에 또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소위 민주 진영은 지금 선거의 이제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홍보물을 하나 만들거나 아니면은 TV에 광고를 하나 내거나 하더라도
네.
결국 이제 이런 데서는 그 저 안철수 효과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동안 담지를 못해서 메시지가 상당히 애매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홍보물도 봤는데
네.
홍보물의 메시지도 상당히 애매하고 TV 토론에서도 사람들한테 뭔가 저쪽 진영이 이제 세력이 커졌구나 뭔가 우리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캠페인으로 연결되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결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굉장히 뭐 예전의 표현으로 하면 시멘트 표인데 시멘트처럼 딱 꽁꽁 뭉친 표인데
네.
그 뭉친 표가 결국 확장력을 가지지 못하고 또 연합 세력이 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런 어떤 전술적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 창의성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 구조가 돼가지고 저는 앞으로 캠페인 과정에서 이 현재 추세 부분들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이 표의 어떤 그 소위 국민연합과 이 안철수 진영이 이 보이는 캠페인의 표의 확장성들이 굉장히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를 하면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 같은 경우는 거의 맥시멈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분의 이제 그 공통된 진단이신 것 같고 반면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현시키느냐가 문제죠.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갈라서 보죠. 자 상승 여력에서 상승 동력 일단 어디 있는가와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가 그 상승 동력을 어떻게 그러면 끌어낼 것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과제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첫 번째 상승 동력이 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젊은 층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했던 PK 지역 뭐 물론 이게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이 두 가지가 가장 주된 지금 그 더 추가할 수 있는 동력의 여지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 아니겠습니까? 세대별로도 있고 지역별로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단일화를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 효과가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렇죠. 뭐 지지선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곧바로 붙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아름다운 단일화가 이루어졌을 때 그 효과까지는 아직은 못 보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각인되는데도 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학적 융합으로 가야 되는데 그 문재인 후보가 이제 그 낸 쉽게 말하면 거국내각 지금 뭐죠 대통합 내각과 그 시민정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캠프의 공약을 섞어가지고 집권까지 간다라는 등 비전을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각인시키면서 단일화를 좀 완성시켜야 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투표율의 문제가 있죠. 안철수 후보가 등장해서 어떻게 20, 30대의 그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 예. 보면은 지금 재외 국민투표라든지 부재자 투표는 상당히 높은 편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흐름들이 뭐 어떻게 보면 즐거운 조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폭제를 준다고 한다면 그걸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스스로가 뭔가 좀 하나 던져야 되거든요. 뭔가 이렇게 좀 강력한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관련해서 그런 지적이 좀 있어요. 문재인 후보가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대통합 내각을 구성하겠다, 네. 국민정당 만들겠다는 건 좋은데 네. 박근혜 후보가 이제 이른바 민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치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에 반해서 좀 문재인 후보 같은 이쪽에 좀 너무 약간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좀 주도권을 뺏긴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토론에서 그게 좀 주로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구체적으로
토론에서?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고통을 받고 있으면 이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내놓는 것이 어떻게 왜 말이 안 되는가라든지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좀 지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지금 뭐 단일화 이것 때문에 정신이 좀 뺏겨가지고
예. 예.
특히 그 부분이겠죠. 그래서 뭔가가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드가.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문재인의 그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네.
사실은 이제 새정치를 매개로 한 결합이었어요. 중심 테마가. 그래서 이제 새정치를 매개로 했는데 진전돼서 나왔죠. 이제 문재인 표 이제 정치 혁신안이 나온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어저께 표현에 의하면 리모델링이 아닌 완전한 그 재건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것은 이제 혁신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혁명이다. 만약에 이러한 구도가 형성이 실현이 되면 예를 들면 정당 정파를 초월한 거국내각을 구성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한 번도 여태까지 선거 캠페인에서 나온 적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정당의 건설의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국민적인 역량을 총 결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틀을 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문재인 표 이제 정치 혁신안, 정치 혁명에 대한 구상은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부분들이 그 어떤 실현 가능성하고 그 다음에 그 다른 당과의 어떤 차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다 명료하게 어떻게 부각시켜 내느냐 하는 게 이제 관건일 거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뭐 이 메시지가 아니라 좀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비전을 좀 뚜렷이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흠.
다른 하나는 정말 이 뭐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사실?
네.
지금 그 대중의 어떤 그 정서라고 하는 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지금 생활상의 고통과
네.
여러 가지 그 어떤 자기 삶에 있어서의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해 줄 어떤 비전을 분명하게 또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생 회복을 하고 그 민생 회복의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을 이제 계층별로도 제시를 하고 또 이것을 하나의 커다란 어떤 프레임워크로 묶어가지고 이제 제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그 공약집이 나왔잖아요. 이제 공약집이 나왔으니까 그 공약 나온 것을 어떻게 그 각 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알리느냐.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상과 직결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캠페인 과정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조직력을 활용해서 정당 조직력을 활용해서 알리느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전선을 다 능동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아까 좀 전에 이제 진중권 교수께서 이 단일화가 아직까지 확실히 각인되어 있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게 일정하게 좀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그 손석희 시선 중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이제 8일에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여론조사 문항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했던 층과 무응답층만 따로 뽑아가지고 자,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제 지지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그 투표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응답률이 31.1%가 나왔어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런데 더 주목할 것은 세대별로 보면은 19살부터 29살까지 20대, 19세와 20대의 그 좀 더 생각해 보겠다는 응답률이 42.1%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20대 같은 경우는 안철수 전 후보의 문재인 후보 지지 선, 그러니까 지원 선언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게 각인이 안 된 건지 아니면 확실하게 그 뭐라고 할까요? 자기 감정을 투사를 시키지 않은 건지는 그 확인할 길이 없으나 효과가 100% 지금 다 나타난 건 아니다. 이 이야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문재인 후보 입장과 그다음에 안철수 전 후보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그 끌어낼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이제 걸리죠.
바로 그게 문제죠. 네. 시간이 문제인
그 감정을 것 같습니다. 추스리는 것들, 예. 그 다음에 둘이 어떻게 같이 화학적으로 융화되는 모습,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마음을 바꾸겠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 지금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바로 그거를 이제 그 포인트 삼아서 계속 이제 그 잽을 날리던데 뭐냐면. 안철수 전 후보가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어제는 이제 삼분까지 갔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이 마이크를 안 잡고 있어요. 첫째. 두 번째, 그 연단의 오로지를 안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내지 지지해달라는 명시적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보수 세력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아직도 두 사람 간에 뭔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사회가 아직도 좀 미묘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는데 이 점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철수 전 후보의 이런 지원 방식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이게 그 국민연대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틀은 있지만 네. 선거 운동 방식은 다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그 적극적인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거나 네. 아니면 유동하고 저 보류하고 있는 층이 이제 이 부동층이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 네. 뭐 기존의 어떤 그 선거 캠페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쳐다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 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오히려 유세차를 돌면서 방송하면 막 그 소음이라고 막 예, 그렇죠. 욕하죠 오히려.
그리고 사실 그 이제 그런 것은 지금 역으로 따지면은 새누리당이 지금 TV 토론을 계속 거부해서 생긴 현상이거든요.
네네.
뭐 대규모 집회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저 TV 토론에 참여를 했으면은 국민들한테 훨씬 더 선택의 그런 그 기회들을 줬을 텐데 이제 그런 것을 못 주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저는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런 이제 선거 운동 방식은 그리고 이제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뭐 사람들한테 그 현장에 있는 대중들한테 그 저 대중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나가 된 모습을 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두 사람의 입에서 정권 교체와 새 정치.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국민의 삶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제 이슈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예를 들면 대학가 가면 뭐 등록금 문제를 얘기할 것이고 또 노동자들을 만나면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을 얘기할 것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구체화되는 그러니까 그런 장소와 장소 선택과 메시지 전달이 충분히 되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들을 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내는 많이 훈련이 돼 있는 그 리더십 아니고 소위 경청의 리더십 같은 경우 사람들 말을 많이 잘 듣고 또 그런 것을 그런 고통들을 서로 이제 공감하고 이해하고 이제 이런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TV 또 그 저 유세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찬조연설.
네, 찬조연설.
예.
이 기회를 좀 충분히 활용해서
예.
국민들한테 얘기할 부분들을 정리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선거 운동 방식에 있어서의 저희 지금 보수층이 얘기하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좀 엄살이고
오히려 일종의 이간질입니까?
그렇죠. 핵심을 잘못 짚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을 자신들의 방식이 지금 대중들한테 먹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는 그 뭐 그 자기 지지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박수치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증거같이 쌍방향 시대에서 뭐 일방적으로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계속 앞에 나가서 한 사람 유세하는 거 그 시간 기다리고 박수치고 또 돌아갈 때 그 상당히 허전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좀 지양돼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공세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 테레비 토론을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났던
네.
자신들의 문제를 역으로 이제 그 상대방한테 좀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것으로 보여요.
진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자기들은 이제 나름대로 계속 그렇게 해야겠죠. 그 결합을 방해를 해야 되니까.
예.
몇 가지 코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재인 얘기를 안 했다. 안 한 건 아니거든요. 문재인 후보 얘기를 하고 뭐 이제는 그분이 후보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연단에 오르지 못하죠. 지금 연단이 준비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거든요.
예.
연설원으로 또 등록이 돼야 되고 결국은 이제 선거법 위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지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예.
그런 이제 그 그걸 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것까지 깨면서 억지로 선거운동할 그런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크게 이제 안철수 씨의 개인적인 계산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를 돕는 것이자 자기 존재를 또 각인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자기의 개인 정치가 있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철수 후보의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거나 이렇게 지지해달라고 그 얘기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그렇죠.
지지자들을 지금 추스려야 되거든요.
포인트가 바로 그거 같아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바로 이렇게 나간다. 지금도 반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 얘기만 해도
새정치의 가치는 어디로 갔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자들을 그 추스린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를 적절한 선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래서 뭐 오히려 이제 투표율을 제고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철수 코드가 있어요 또.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아까도 마이크 들고 뭐 연단 올라가서 또 뭐 선동하듯이 이런 연설하는 스타일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그 선거법이 가한 그 제안을 좀 창조적으로 바꾼 게 대중들이 바꿔낸 것 같아요. 인간 메아리.
아, 맞아요.
이렇게 하면 인간들이 그 메아리하고
안철수
그다음에
후보가 얘기하면 옆에서 막 같이 중계하는
같이 중계를 해주고 그다음에 앞에 안 좀 봅시다 그러면 앉아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앉아주는 거라든지 그런 게 그 새로운 선거 문화로 이것도 괜찮구나. 왜냐하면 선거만 하면 늘 시끄러웠는데 조용하면서도 뜨거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그 측면들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또 내세우는 것. 그러니까 새정치는 새로운 선거운동 방식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또 강조하고 나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지지 발언은 안 하면서 투표 독려만 한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러면 안철수 전 후보가 여러분 투표하세요 하는데 투표장 가서 박근혜 후보 찍으세요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바보가 어딨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그 정도로 가름을 하도록 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지역 부분인데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한겨레가 오늘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부울 경남 PK 지역에서의 그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39.9%가 나왔습니다. 0.1%포인트 모자라는 40%인데 또 한 가지는 한겨레 여론조사 그렇고 다른 여론조사도 그런데 경기도에서 또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상승세를 보이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극명하게 교차가 되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이 왜 빚어질까요? 그리고 이게 어떤 뜻을 지금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도권 하면은 보통 이제 야당 텃밭 일반적인 등식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경기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가 고전을 치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 현상의 배면에 뭐가 깔려있다고 봐야 될까요?
PK 지역에 대한 현상은 제가 보기에 그 예상됐던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40%도 돌파할 수 있다?
네,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굉장히 아주 이 PK 지역이 하나의 어떤 그 새로운 바람의 어떤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여태까지 PK 지역은 그 이제 지난번 총선에서 그다음에 그 이전에 지자체에서 이미 드러났듯이 야성을 이제 점점 회복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야 대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 기간 그 YS가 이제 3당 합당 통해서 가면서 상당 기간 없어졌는데 그게 이제 회복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결국 PK 지역에서 자기 후보가 당선된다라고 하는 일체감이 이제 형성돼가고 있다고 보거든요. 여태까지는 사실은 그게 약했던 것이 이게 과연 되겠냐 해볼만 한 거냐 이 싸움이 이제 여기에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폭발성이 약했는데 제가 보기엔 안철수하고 문재인 두 분이 이제 결합을 하면
네.
야 앞으로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대표 주자가 대통령이 상당 기간 돼서 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지역 발전을 이뤄낼 수 있겠구나 하는 확신이 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 뭐 사람들 예상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난번에 제가 보기엔 지자제 때 한 45% 했잖아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
네.
저 김정길 후보요. 그다음에 경남은 또 실적으로 도지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4.11 총선에서 PK 지역에서 야당 전체의 정당 득표율이 39.8%인가 이 정도 나왔었죠.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그 주인이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 이 정도 표를 획득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지역 민심이 39.9 나왔다는 제가 보기에는 더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 PK 지역은 한번 굉장히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예.
경기도 지역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에서 보면은 이제 경기도 지역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살다가 내려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전세 대란 때문에 경기도로 많이 가셨죠.
예, 이제 예. 이렇게 해서 생활상으로나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감을 굉장히 못 가지고 계세요. 이분들이.
예, 예,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제가 보기엔 해법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니냐.
역시 민생이네요. 그러면
네,
그 코드는.
이쪽 예. 부분의 민생인데
예.
경기도 지역은 이제 사실은 지금과 같은 환경이라면 오히려 이게 야당 쪽으로 지지가 굉장히 쏠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야당이 이제 그동안에 그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캠페인 부분들이 별로 많이 이렇게 보이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어저께 이제 그 처음으로 안철수 후보하고 같이 이제 가가지고 그 유세를 하는 장면이 보여졌는데
많이 모였던데요.
인파가 예. 이제 상상을 초월했잖아요.
예.
근데 그런 현상, 그거는 뭐냐 하면 경기도 주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 변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정확한 지점을 이제 뭐 여기서 그 캠페인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 예를 들어서 서울과 이제 이 부산은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 메시지를 이렇게 주고 이제 또 그 지역에 관련된 공약이나 이런 걸 내놨는데
네.
경기도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질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현상이 이제 지금 이렇게 표출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결국 향후에 여기는 이제 캠페인의 어떤 그 정도에 따라서 오히려 경기도 지역이 저는 서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화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
사실 되돌아보면 그 유세나 이런 캠페인이 경기도 지역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진중권 교수님.
저는 그 경기도 그 부분을 잘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보고 들어온 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히려 서울에서 떨어질 때도 경기도는 좀 높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론조사 약간 들쑥날쑥하게
들쑥날쑥한 예. 부분이 있어서 이걸 하나 경향으로 딱 놓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만약 그래야 된다면 지금 고재나 의원께서 적절히 지적해 주신 그 부분밖에 설명이 없다고 보고요. 불 경남은 좀 한참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좀 붙는 그렇죠, 경향인 그렇죠. 것 같아요. 예. 뭐 역대 정권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새누리당 찍어줘 봤지만 크게 변한 것 없다. 그다음에 저축은행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PK에게 뭐 소외됐다라는 느낌들이 계속 표출돼 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인격화된 것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TK 대 PK. 그다음에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그다음에 또 뭐죠 그 국민연대 뭐 여기 들어와 있는 그 조국이나 다 이제 부산 인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선호도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들겠다는 그런 욕망 같은 것들도 조금씩 꿈틀대는 것 같고 다른 한편은 저 지역공항이죠. 그 신공항 같은 것들. 이것들이 한동안 있어가지고 받쳐주다가 안철수랑 사이가 좀 나빠진 사이에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붙는 이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피케 지역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제 그 고재나 전 의원께서 아주 혈맥을 잘 짚어주셨는데 그 이 단일화 과정에서 잡음이 나면서 부산 지역 같은 경우 20, 30대의 상당수가 부동층화 된 걸로 이제 여론조사 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랬다가 이것이 다시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전폭 지원을 선언을 하면서 20, 30대가 다시 돌아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라고 하는 한번 그 추정도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20, 30대 같은 경우는 뭔가 변화 욕구가 있는데 그렇다고 민주당 후보한테는 뭔가라고 하는 어떤 그 장벽. 네. 이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결국 안철수라는 인물이었는데 이게 전폭 지원 선언을 하면서 다시 붙고 있는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분석을 좀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 같은 경우는. 자,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제 두 분이 공통되게 말씀하셨던 게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선은 12월 19일이지만 마지막 여론조사가 공표되는 시점은 12월 12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밴드웨건 효과라고 해서
13일 아닌가요?
13일부터 공표가 금지가 되게 돼요.
아, 그래요?
예, 6일 전부터 공표 금지니까.
나는 이제 12일까지 예. 할 수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지막 공표, 마지막으로 공표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동층한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오늘까지 포함해서 3일밖에 지금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이 시간 동안에 그 부동층에게 일정하게 밴드웨건 효과라고 하죠. 아, 문재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그널을 충분히 던져줄 수 있느냐. 제가 볼 때는 관건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늘 뉴스를 보니까 정세균 상임공 같은 경우는 2, 3일 내에 무슨 골든크로스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제 교차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캠프에 계신 분 얘기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이제 2차 토론이 있으니까요.
오늘 TV 토론이요?
네. 예. 그 1차 TV 토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슈 자체가 야당이 좀 수세적인 이슈잖아요.
외교 안보 쪽이니까.
예. 예. 전통적으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쨌든 보수층은 그 외교 안보 부분의 이슈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는 이런 형세였고 사실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것 중에 이제 재미있는 게 제가 보니까 그 그런 분석이 나왔대요. 아까 저 오마이뉴스 분석인데 MB 심판에는 56.9%, 노무현 정권 심판으로는 27.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여태까지 사실 노무현 뭐 친노 프로임 많이 얘기했지만 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효과를 별로 못 보고 있다 이런 의미고 그 다음에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지지도가 상당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50% 정도로 좀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60%로도 올라가야 되는 건데 사실은.
그게 40%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상당히 떨어졌다가 이제 한 10%는 회복을 한 것 같고 10%를 더 이제 10%를 더 회복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 단일화 효과가 이제 일정하게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돼야. 그래서 제 생각은 그 결국 이제 문재인 안철수 이제 캠페인을 통해 가지고 네. 이 마음을 끌어내야 된다고 봐요.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이제 대중들의 마음을 교체될 수 있다 확실하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 것이 가장 큰 것 같고 그것을 다시 10%로 올리면 그러면은 그 뭐 틀림없이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그 민생에 대한 그 정말 대중들이 이 힘든 상황과 삶을 어떻게 개선시켜 낼 것이냐에 대해서 네. 확신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확신을 줘서 우리가 권력을 잡으면 정말 대학생들도 저 등록금 확실하게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서민들의 어떤 삶의 문제, 골목 상권 문제 이런 여태까지 나왔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또 육아 보육의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문재인이다 하는 것을 네. 어떻게 이게 심어줄 수 있느냐 이 두 작업을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에 대한 그 희망 그 희망이죠 분명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 이제 이것이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 역전이 가능하다 그 기간 내에 이렇게 보여져요.
중교수는요?
저는 추세만 보여 지금 시간은 지금 촉박하거든요. 예. 그다음 붙는 건 상당히 속도가 늦게 붙고 있는데 추세만 보여주면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뭐 여론조사 끝나고 또 일주일의 기간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상승하는 추세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꼭 굳이 그 당시에 그 크로스가는 아니다 하더라도 예를 건데 1~2% 정도 차이만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우리가 예. 그거는 보는 것 아닙니까? 경향은 예. 상승하는 경향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뭐 TV 토론도 있고 앞으로 그다음에 아, 그 계속 안철수 후보가 같이 움직이니까 그런 거기에 대한 이제 믿음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TV 토론에서 보여줘야 될 게 그 민생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 이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뭐 정규직 전환한 부분 있잖아요.
예, 예. 발표가 나왔죠.
그런
예.
얘기들을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이게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다라는 걸 또 보여주고 또 반값 등록금 문제, 서울 시립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있어요. 골목 상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여기도 보니까 벌써 플라카드 내걸려 있잖아요. 오다 보니까 뭐 홈플러스인가 뭔가 아, 예. 뭐 하나 들어와가지고
예.
예. 왜 이 동네에 지금 뭐 홈플러스가 3개씩 들어오느냐 뭐 이렇게 그 지역 상권 다 죽어버리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이런 것들이 공생이냐 이런 같은 구체적인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이른바 그 경제 민주화 문제를 아주 구체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승산은 있다고 충분히 봅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그 1차 TV 토론 이후에 그 여론조사를 해본 걸 보면 문재인 후보에서는 빠지고 이장희 후보가 소폭 상승하는 걸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그 TV 토론을 보고 나서 그 후보를 정한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TV 토론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죠. 바꾸지는 않는데 여야의 그 담벼락을 넘어간 변화가 아니라 야권 안에서 일시적인 조정 국면이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차 토론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나지 말라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문재인 후보에게는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충분히 악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1차 토론에서 못했다라기보다는요. 네. 제가 보기엔 이제 예, 결국은 이제 그 이정희 후보가 어떻게 보면 그 전선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형성할 수 있는 이슈를 던진 거죠. 이슈를 던졌기 때문에 항상 전선이 형성이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런 건데 2차 토론은 양상이 좀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일단 문재인 후보가 제가 보기에는 그 좀 뚜렷한 비전, 네. 그 자기 확신에 찬 비전을 이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슈고 준비를 많이 했잖아요. 이쪽 그다음에 어떤 경제 민주화라든가 그 보편적 복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오래 전부터 그 정당의 어떤 자기 그 준비를 해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그 경제에 관련된 토론에서는 제가 보기에 강점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지금 그러면 고진호 그러니까, 전 의원께서는 좀 공세적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공세가 아니라. 예. 이거는 이제 공세라고 하는 태도는 사실은 뭐 그건 이제 야당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집권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의 안정감이 있는 어떻게 보면 분명한 대안 중심의 어떤 토론 자세 있잖아요.
대안 중심으로.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적할 거 정확히 지적하고 수치상으로 제시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대안은 사실 많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어떤 토론의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뭐 예전처럼 이게 어떤 공세하고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뉘앙스가 가면 그거는 별 이득 볼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1차 토론에서는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정치 공세와 반론이라고 하는 전선이 너무 중심 쪽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거든요. 그 당시 뭐 6억 원 문제라든가. 네네. 또 뭐 이제 그 어떤 친일적인 어떤 그 예전에 그
타카키 마사오
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심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이슈가 중심이 된 건데 그런 이슈는 이제 어차피 뭐 발생을 하면은 다시 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그것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표가 뭐 깎이고 그럴 염려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보다 지난번에 보니까 메시지를 던지는데 좀 이렇게 확신에 찬 정말 그 당시에도 예를 들면은 이제 안보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가지면서도 통일에 대한 좀 이렇게 자기 구상을 보다 좀 명확하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토론에서는 그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진 교수는
그 나눠서 봐야 돼요. 토론에서 이기느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지지를 끌어내느냐 라고 보 그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이제 토론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지지율이 안 올 수가 있고.
2002년에 그러죠.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토론에서는 승패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절대 그럴 필요 없이 자기 메시지를 분명하게 던지고 자기 카리스마를 구축하는 쪽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 경험 강조하고 그다음에 아주 안정감 있게 그다음 자기 비전을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네거티브 들어오게 되면 그냥 가볍게 물리치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지 굳이 말꼬리 하나하나 잡고 뭐 이기고 지고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일단 자기 존재를 갖다 부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또 토론에서 뭐 하나를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거국내각 같은 것도
그러니까 어떤 정책 컨텐츠,
정책 컨텐츠 같은 거 중요한 발표 같은 것들을 오히려 토론에서 터뜨리면은 사실 토론이라는 게 좀 심심하거든요. 지금 같은 뭐 이런 스타일이 되다 보면은 무슨 무슨 문답형 무슨 기자회견형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심한데 이럴 때 이제 그런 것들 하나 터뜨려주면 이게 뉴스 릴리스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주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좀 전에 그 지난 뭐 어젠가 밝혔던 그런 그 거국내각이라든지 아니 시민정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어떤 구상인지를 좀 더 그 다시 한번 부각을 시킨다라든지 뭔가 그런 카드가 하나가 좀 끼어들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문재인 후보에만 맞춰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대중적 관심은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고 이정희 후보가 어떻게 각을 세울 것이냐. 여기에 또 관심이 가 있는 게 있어요. 네, 이 점도 한번 좀 전망해
주시죠. 그거는 좀 엔터테인먼트적인 소재인 것 같아요. 네. 그 이정희 씨가 그 토론을 잘한다 해서 그분의 또 지지율이 올랐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 잠깐 오르다 말거든요. 그건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우리가 100번 토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후보자 토론이고 네. 그 논리가 좀 다르고 우리가 주목해야 볼 부분은 이것이 갖고 있는 그 정치적 근데 효과죠.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1차 토론 이후에 네. 그게 이제 지지부진한 단일화 이후 어떤 뒤끝 이런 것에서 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녀 힘들어했고 빠져 있었는데 1차 토론이 흥미를 유발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패러디 놀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젊은 층의 투표 관심도를 많이 끌어올렸다. 그런 순기능이 있었다. 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예. 충분히 분명히 있었고 그 뭐 표의 연결 여부는 자체하고 선거 분위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띄우는 네. 그런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뭐 역사적 논쟁, 역사관 논쟁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평상시에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거 기간에는 그런 것이 이제 있기가 어려운데 나름대로 그런 어떤 그 역사관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이렇게 다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뭐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순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이제 이 포지셔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 2차 토론회에서는 이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 보다 더 이 어떤 소위 그 민중지향성을 가지지 않겠냐 메시지에서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것도 뭐 별로 나쁠 게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분명하게 지금 대중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정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 대안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와의 어떤 연대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분명히 어떤 중도층의 이해를 또 대변해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서 조심스러운 게 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대로 그 안정감 있는 자세를 취하면 되는 거고요. 이정희 후보는 보다 좀 어떻게 보면 더 그 저 대중의 어떤 가슴 속에 있는 그런 목소리들을 좀 생생하게 전달을 해 주는 걸 하면은
네.
이번에도 아마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쁜 평가는 나오지 않지 않겠냐. 토론을 통해서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일정한 그런 어떤 소기의 성과는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관심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둘이 결국은 또 이정희 후보랑 박근혜 후보랑 또 날선 대립을 하게 되면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볼 경우에는 그렇게 싸우게 놔버려두고 자기 자신을 부각시키면서 오히려 저 안정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아예 관심 묻혀버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난번 같은 경우 솔직히 좀 묻혀버린 느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죠. 이번에는 그러지 않고 그냥 네거티브 같은 건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자기는 그냥 민생이라든지 이런 걸 그다음에 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강하게 확신 있게 그다음에 더듬지 말고 그냥 그리고 바로 이정희 후보 같은 경우는 말이 막 안 끊기잖아요. 다다다다닥 나가니까. 근데 이제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약간 더듬었단 말이죠. 그게 좀 답답한 느낌을 주거든요. 답답하지 않게 그냥 바로바로 딱딱 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정희 후보가 지금 그 2차 TV 토론을 앞둔 상태에서 관심의 인물인 게 어제 추돌 사고가 잠깐 났었죠. 그런데 이제 뭐 외상은 없었고 했는데 보수 언론이 바로 속보를 때리는 걸 제가
이정희 사고 교통사고
예,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관심의 인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얼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너무나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질문 같지만 마무리 삼아서 아주 짧게 근데 이거는 이제 그 큰 흐름이고 이제 전략인데 이 세상사가 참 힘든 게 꼭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닌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고 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양 캠프 쪽에서? 그것이 캠프 인사의 한 명의 어떤 설화일 수도 있고
어? 그거야 모르지.
전략 미스일 수도 있고
그거야 모르지.
그런데 지금 워낙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그 원사이드 게임이라고 한다면 사고 칠 가능성이 높지만 약간 이제 기고만장해져가지고 근데 워낙 지금 박빙의 게임이다 보니까 서로 지금 몸조심을 하고 있는 이런 국면이라고 보면 될까요?
사고야 뭐 말 그대로 우연히 일어나는 게 사고 아니에요?
그렇죠.
예측하는 건 어렵고 네. 또 뭐 기간이 열흘 있으니까 네. 나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고 어? 그 사고 하나가 그 이제 어떤 거에서 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뭐 이 저 표의 향방에 네.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주의는 하겠죠. 양쪽 다 주의는 할 텐데 제가 보기에는 사고는 TV 토론 같은 데서 날 가능성이 있어요.
오히려?
예.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답변을 전혀 엉뚱하게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뭐 퍼센테이지를 잘못 알았다든가 아니면은 그 지난번에 사실은 그 6억 원 같은 경우는 뭐 이슈가 좀 되다가 지금 약간 또 가라앉는 듯 하지만 결국 그런 거는 이제 짐을 하나 진 거 아니에요? 이제 선거 전까지 어쨌든 해답을 좀 내놔야 되는 그런 짐을 하나 졌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이제 한두 개 또 터져 나오면 그러면은 부담이 될 수 어느 후보에게나 있었으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그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죠.
이 단일화 룰 갖고 막 싸울 때 그런 얘기가 유행을 했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그 말을 약간 각색을 하면 펑크는 디테일에서 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네요. 그죠? 고준하 전 의원님 말씀을 네네. 정리를 하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전방위 토크는 다시 한번 대선 판세, 그러니까 중간점검을 해봤는데 지금 두 분의 진단은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추세는 좀 잡힌 것 같다. 지지율 격차가 좀 좁혀 들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시간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오늘 전방위 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 고진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드디어 대선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뜁니다. 오마이뉴스의 8만 시민 기자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만 원으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를 키워가는 기쁨을 누르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당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 다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com
투표일이 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세는 박빙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살얼음판이 연출되고 있는 건데요. 이런 판세의 기울기를 좌우할 요인은 유권자의 참여입니다. 그 참여 열기와 폭이 판세를 조정하게 돼 있는 것이죠. 판세 점검과 재편의 주인공은 후보도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유권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